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차관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6일 일본 도쿄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회담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연쇄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의 압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9월에 있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7일에는 도쿄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여하는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이 사상 최초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5년간 매해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권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금까지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없었기에 올해는 기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기권한다고 해서 쿠바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그리스와 독일, 페루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순방은 재임 중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다음 달 19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비준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그리스는 다음 달 15일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 여섯 번째 독일 방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과도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이 내년에 루마니아에 전투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폴란드에 탱크와 야포 그리고 병력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900명 규모의 미군 대대가 폴란드 동부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탱크와 중장비가 동유럽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국경 지대에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와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파병을 약속했습니다. 나토는 내년 초부터 4개 대대 총 4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4만 명의 신속 대응군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러시아 전함 두 척은 스웨덴과 덴마크 인근의 발트해에 진입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모술이 탈환되더라도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2일 이라크 방문 중 바그다드에 미군 부대를 들러 이라크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이지만 결국은 그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이라크군은 모술 탈환 이후에도 대테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미군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윌리엄 스핀들러 대변인은 26일 올 들어 최소 3,800명이 지중해를 건너다 숨졌고 따라서 2016년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중해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난민은 3,771명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능력을 동결하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담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가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레벨이 과거와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주식 송금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2.5미터 아래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보당국 고위관리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것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에겐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2014년 방북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경험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핵무기 역량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best we could probably hope for is some sort of a cap.
하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미국이 요구한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예로 들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작동 여부를 북한이나 미국 모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nevertheless, we ascribed to them the capability to launch a missile that would have a weapon on it.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인 것과 제재 등 많은 대처 방안이 있다며 만약 군사적 방안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운 좋게도 그런 결정은 정보 당국이 내리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비정부기구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것이 북한의 취약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포기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 행정부 차원의 평가인지 묻는 질문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미 정부국장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화 재개론은 대선 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일부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는 변함없고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현지 시간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간 구도를 활용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참괴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윤 장관은 또 외교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는 가위의 양날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확장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말레이시아 미북 접촉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대화론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앞서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미국 측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그리고 북한 측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 등이 만나 비공식 대화를 벌였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이외에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미 대선 전국에서 대북 대화 재개론과 같은 의견이 표출될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모든 비핵화 합의 불이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제기되는 일각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미북 접촉은 미 행정부와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합니다. 26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올 들어서도 1월과 4월, 7월에도 열려 이번이 다섯 번째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세 나라 간 협력 체계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별 독자 제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정세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논의 중인 안보리 추가 결의안,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이 각자 준비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엮어낼지에 대한 토론이 가장 중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북한을 방문했고 이보다 앞서 20일부터 이틀간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진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류 부부장의 방북 시점에 미한일 고위급 외교관료의 회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고강도 대북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민생 부분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굉장히 공통된 하나의 목소리로 강력한 어떤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세 나라 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미한일 독자 제재를 언급하며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평양을 방문 중인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북한 측과 국경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가졌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양국 간 국경관계사업 등을 토의했다며 이 밖에 또 다른 문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이번 북중 간 접촉에서 북핵 문제와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압박 일변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가. 일단 북한의 상황을 두루두루 청취하고 파악할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마침 이제 그 직전에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북미 간에 어떤 모종의 관계 전환이 있는가 또는 대화 모드로의 전환이 있는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소 관심을 끌지 않았던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중국이 류 부부장과 같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미한일의 압박 일변도 대북 접근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쿠웨이트 공항 당국자가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운항 불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사미 에이드 항공교통국장은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고려항공의 착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2주 전에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또 다른 쿠웨이트 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결정을 포함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기존 5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담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오는 12월에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국무부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in the throes of now putting together a second list of individuals and entities.
버스비 부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무부가 6개월마다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인권 제재가 북한 지도부와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mid-level officials at prison camps, interrogators, defector chasers.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중간 간부들과 신문관들, 탈북자 추적자 같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부는 인권 제재를 통해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관행을 수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모든 개인을 밝혀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버스비 부차관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일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 인권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의 이번 합의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두 나라 간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연일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o shine the world spotlight on some of the worst crimes, crimes that no really no parallel.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범죄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 요덕수용소 출신의 탈북자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북 인권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파워 대사 이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10일 서울을 방문해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provide.
정보에 굶주려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첼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파워 대사 킹 특사 방안이 대북 인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는 끔찍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visits underscore the U.S. commitment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핵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 대북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I see it as a reinforcing of a policy that already has been going on.
최근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의 방안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제재 등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2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mo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But for the past few years,
국제사회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우려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특히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대처하는 총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의회에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행동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이번 방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법률과 정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U.S. president should maintain a focus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계속 북한의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 인권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제는 그럴 위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there, the law is there, the international actions at the Security Council are there.
그동안 마련된 제재와 법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인 행동, 성명, 미국 당국자들의 인권 관련 발언 등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인권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리첼런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stain international attention.
리첼런 대변인은 미국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인권 유린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주민들의 자유 확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3분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공개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북중 교역액은 약 1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교역액은 약 15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늘었습니다. 수출은 약 7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1.6%, 수입은 약 8억 1천만 달러로 5.2%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역시 석탄으로 전년에 비해 약 5% 증가한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대중 수출 순위에서 남성용 코트 제품이 8,700만 달러로 2위, 오징어 같은 연체 동물류가 6,7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철광석 수출은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화물 자동차로 액수로는 약 3,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가 1,390만 달러, 그리고 3위는 1,370만 달러가 수입된 자동 자료 처리 기기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705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네아듐, 티타늄은 올 3분기 교역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북 제재 결의가 교역을 제한하는 항공유는 중국이 7만 6천 달러어치를 북한 측에 판 것으로 나타났고 원유는 매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14만 달러, 쌀은 1,5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편 최근 가파르게 오른 석탄 시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5일자에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의 국제 시세가 최근 크게 올랐다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추가 수익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 시세는 지난 8월 초 1톤에 59달러에서 이번 주에 99달러로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3대 석탄 수출국입니다. 석탄 국제 시세는 몇몇 호주 광산이 문을 닫고 중국 내 석탄 생산이 주춤하면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은 중국에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705는 석탄과 철광석의 대북 교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또 남한과 북한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46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지난 19일 갱신한 북한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 100명당 13명이 사용하는 셈으로 조사 대상 217개 나라 가운데 규모 면에서 142위에 해당한다고 CIA는 밝혔습니다. CIA는 앞선 자료에서 지난 2011년 기준 북한 휴대전화 보급을 100만 대로 밝혔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24만 대가 추가로 증가한 겁니다. 한국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의 휴대전화가 370만 대 보급됐다고 밝혔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기관과 장사꾼들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곧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규모는 한국과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CIA는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5,893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인구 100명당 12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모가 세계 27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휴대전화 보급이 3억 1,740만 대로 5위에 올랐고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13억 대와 9억 대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CIA는 올해 7월 현재 북한의 인구가 2,511만 명이라고 밝히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9.19%로 추정해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5살 이상의 인구가 남성은 84만 명, 여성은 160만 명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남성 291만 명, 여성 3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령화가 아닌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운 뒤에 중간에 있는 사람을 뽑는 평균 연령에선 북한이 33.8세, 한국은 41.2세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구 성장률은 남북한이 모두 0.5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55위와 156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출산율에서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올랐고 북한은 1,000명당 14.6명으로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 $1,800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국내 총생산 GDP 역시 같은 기간 400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은 2014년 43억 달러에서 지난해엔 41억 달러로 감소했고 수입 역시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1조 8,400억 달러로 북한보다 46배가 많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500달러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간염 환자 치료 사업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지원한 구호품이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 간염 환자 200에서 300여 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24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개성 제2간염병원 실험실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처음 시작된 간염 환자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300여 명의 간염 환자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7일 처음으로 북한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염 치료제는 한 대형 제약 회사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50명에서 100여 명의 새로운 북한 간염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국가혈액표준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지원했던 위생용품과 통조림, 담요, 손세정제, 옷 등 구호품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홍수 피해 지역의 간염과 결핵병원 6곳에 온실도 지어줄 계획입니다. 온실은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개를 지원하기 위해 약 5만 6천 달러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9월 말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85%인 4만 7,800 달러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한인단체가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가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승인받은 기구에 수혜 지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인단체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북한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다 초기에 중단했다고 이 단체의 박문재 수석 부회장이 밝혔습니다.
생선이 아주 최근에 와서 강력화되었기 때문에 돈을 그 은행을 통해서 뭐 어템트 해도 일리걸 수재민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가지는 못했지.
박 부회장은 태풍 라이언록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중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시작했으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측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레벨이 과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정식 송금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그냥 그만 중지한 겁니다.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는 과거에도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이산가족 등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에는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명목으로 3만 4,500여 달러를 모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한다며 특정 문건은 일부 비정부기구에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따라서 미국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함경북도 지역에서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적어도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역사와 사람, 풍경을 그리는 민중화가 민정기 씨의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진나루를 비롯해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곳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정기 선생님의 그 작품, 회화 작품들을 보면 한 화면에
서울 금호미술관에서는 도시의 풍경, 인간의 삶, 사회상을 그려온 작가 민정기 씨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민정기 작가가 지금의 개성인 개경에서부터 서울인 남경으로 이어지는 물길 위를 수없이 걷고 살피며 발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나루부터 시작된 작가의 여정은 홍지문을 지나 번화한 홍제동과 경복궁 어귀에 이르러 작가가 인식한 현실의 모습과 분단의 역사, 개발의 흔적, 자연과 전통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1980년대의 주요 판화 작품에서는 작가의 사회 비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장혜정 씨입니다.
민정기 작가님은 지금 40년 동안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화 작가이시고요. 80년대 초반에는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셨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이렇게 사회의 모습을 풍경화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풀어내시고 계신데요. 올해는 지금 한 8번째 되는 민정기 선생님의 대규모 개인전이고 횟수로는 약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시라서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총 27점의 회화 작품과 55점의 판화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회화 작품에서는 임진나루에서부터 서울로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서 스스로 답사하시면서 관찰하고 공부하신 그 인문학적 내용들을 많이 담아있는 풍경화를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판화 작품에서는 당시 많은 사회적 모순과 규제가 있었던 그 정치적인 상황을 포착하셔서 담아내신 그런 사회상들이 같이 있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민정기 선생님의 변화된 시각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지하 1층에는 분단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임진강 나루터 전경과 임진리 도서론, 그리고 임진강에 닿을 수 없도록 굳게 닫힌 철문과 군사 구조물을 그린 임진강 나루터가 그것입니다.
민정기 선생님께서는 원래 개성에서,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개경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개성에서부터 남경, 지금의 서울을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까지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답사를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이 임진리였기 때문에 임진리 나루터에서부터 그 답사를 시작을 하셨고, 이번 작품도 첫 번째로 보여지는 작품이 군사구조물 1사단의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갈 수 없는 이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고려시대 때의 도설원, 그 지금의 숙박업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임진리 나루터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동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혹은 이렇게 상인들이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면서 여러 가지 교역이 이뤄졌던 그런 숙박업소인 도설원을 상상으로 복원하셔서 다시 그려내신 작품이 여기 임진리 도설원이라는 작품이시고요.
1949년생인 작가가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그의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80, 90년대의 작품들은 당시 사회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시연대기라고 해서 황석영 소설가의 작품을 다시 삽화처럼 문학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화 시켜내신 작품이시고,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에 이 남을한 한시라는 의사가 한국의 남한에서 겪는 그런 정착에 대한 어려움이나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규제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해내신 작품입니다. 역사의 초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 미군이 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왔었다거나 혹은 뭐 일제시대 때의 그런 상황들을 신문 기사나 혹은 이렇게 글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표현하신 작품입니다. 네.
1층과 2층에는 임진나루에서 물길을 따라 서울로 걸어오며 만나는 풍경들과 과거와 현재가 혼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그리시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현대적인 모습의 홍제천 주변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시면서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서 늘 살기 좋다고 상상했던 그런 모습들,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겹쳐내시면서 전통의 모습, 또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도 함께 한 폭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민정기의 풍경화에는 현실의 모습과 아픈 분단의 현실, 개발의 흔적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역사의 이야기, 그리고 닿을 수 없는 곳의 풍경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신작도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80, 90년대 그 판화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80년대생인데 그 어떻게 보면 저 작가님도 어떤 분단의 그 역사를 문학 작품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저도 이제 민정기 선생님의 작품 80년대 그 어떤 그 사회상을 그려냈던 그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시대상을 좀 표현하는 그런 게 조금 재미가 있고 또 그 시대 때에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이어지고 11월 5일에는 전시 연계 행사로 민정기 작가와 도시학자 최종현 씨의 동행 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2.5미터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은데요.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은 하지만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 양덕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7도, 안주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 18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과 삼지연 지역 아침에는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경도 지역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이 많은데요. 장진, 해산, 풍산 모두 영하 5도로 내려갔고 삼지연은 영하 7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영상 5도 안팎입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이 흐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오후에는 3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2.5미터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차관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6일 일본 도쿄에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회담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두 차례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연쇄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존의 압박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9월에 있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7일에는 도쿄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여하는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립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모술이 탈환되더라도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 22일 이라크 방문 중 바그다드에 미군 부대를 들러 이라크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아직 논의가 시작 단계이지만 결국은 그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이라크군은 모술 탈환 이후에도 대테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미군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셉 보트 미 중부 사령관도 지난 7월 모술을 해방시킨 뒤 더 중요한 작전이 준비될 것이라며 이는 군사와 정치, 안정, 인도적 방안 등에 관한 이라크 당국과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의 자문과 지원, 작전, 병참, 안보 지원을 하기 위해 파병된 미군은 그 규모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이 사상 최초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5년간 매해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권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에 미국이 기권한다고 해서 쿠바 정부의 모든 정책과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윌리엄 스핀들러 대변인은 26일 올 들어 최소 3,800명이 지중해를 건너다 숨졌고 따라서 2016년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중해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난민은 3,771명입니다. 올해 시리아와 리비아, 이라크 등 중동 분쟁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은 31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시리아로 향하던 러시아 항공모함이 스페인 항구에 입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26일 러시아 대사관이 입항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항공모함 전단은 스페인 항구에 10월 28일께 입항해 연료를 재급유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스페인에 대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군함들의 재급유를 허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영국이 내년에 루마니아에 전투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폴란드에 탱크와 야포 그리고 병력 파견을 약속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900명 규모의 미군 대대가 폴란드 동부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군 탱크와 중장비가 동유럽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국경지대에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와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파병을 약속했습니다. 나토는 내년 초부터 4개 대대 총 4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4만 명의 신속 대응군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그리스와 독일, 페루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순방은 재임 중 마지막 해외 출장이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